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으시죠. 시작. 마스터킷. 다시 한번 시작. 마스터킷.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이 과거 우리나라처럼 이 좀두둑이 참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좀두둑이 참 많아요. 너무 사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슬쩍슬쩍 이제 훔치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뭘 가져오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도둑이 한번 들었었는데 와서 부엌에 있는 빵을 먹었더라고. 저희 우리 딸 아이 핸드폰을 하나 훔쳐갔는데 근데 빵을 먹고 간 걸 보면서 좀 안 됐단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유 얼마나 배고팠으면 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빵을 먹고 갔냐. 이 빵 먹은 그 흔적이 이제 남으니까 빵을 먹고 간 게 보이더라고. 빵인지 비스킷인지 뭘 먹고 갔어요. 좀두둑이 많아요. 여기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고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안전 불감증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초기에. 그래서 그냥 뭐 핸드폰도 그냥 식당에서 그냥 밥 먹을 때 테이블에 이렇게 탁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올려놓고 지갑도 그냥 옆에도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소매치기 하기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영상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CCTV 영상 같은 거 그 우리 교민들 단톡방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소매치기 당했다고 CCTV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이 뒤에다가 이제 식사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가방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근데 가방을 그냥 이 필리핀 사람들은 슬쩍까지 가고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 이거 잊어버린 사람 뭐 너무 많고 슬쩍슬쩍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비싼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또 좋은 핸드폰 쓰잖아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쓸 텐데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이 5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면은 큰 돈을 얻으니까 그렇게 쉽게 사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얼마 전에 그 일당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소매치기 일당을 잡았어요. 우리 영사님 막 오토바이 타고 출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잡았어요. 일당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매치기가 좀 없어졌어요. 그 사람 내가 계속 했던 거야. 그 일당, 그 패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조금 덜 하다 그래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도둑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이 좀 안전한 곳에 사는 게 제일 좋죠. 가드가 좀 있거나. 조금은 좀 안전한 곳에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야에서 갖게 된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문단속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 때는 그냥 현관만 닫으면 끝이야.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다 또 디지털 도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만 닫으면 더 이상 뭐 잠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문단속. 창문 다 닫아요. 다 잠궈요. 그다음 문, 현관문 잠그 스크린 도어도 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단속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몇 번 겪어보다 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식당 가서도 핸드폰 그냥 테이블에 안 올려놓습니다. 근데 슬쩍 없어지면 여러분만 괴로워요. 그리고 가방도 항상 조심하고 항상 체크하고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하고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유럽에 가잖아요. 메고 가는 가방 빼서 이민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메고 가는 가방 뺏고 메고 가는 가방 지퍼 열어가지고 거기서 빼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영상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끔찍해요. 유럽은 더 심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이제 조심을 해야죠.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라고 좀두둑의 피해가 좀두둑이 이 교회만 싹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목양실에서 일을 보다가 잠시 외출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로 해서 다른 방에 갈 때에도 문 손잡이 잠근 장치 있잖아요. 그거 꾹 누르고 나와요. 그 잠그고 나와요. 지금이야 그래도 낮에 교회 직원이 있으니까 교회 내에서는 잠시 이곳저곳 다닐 때는 그냥 다녀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그 5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잠그고 나와요. 잠꾸나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 많이 쌓인 거죠. 그래도 여기 살면서. 왜냐하면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필리핀에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조심 안 해놓고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조심해야. 그래야 그런 일을 안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떼님 계시잖아요. 헬퍼들이 계신데 헬퍼님 믿고 정직한 친구야 그러고 그냥 늘어놓고 다녀보세요. 예? 현금도 막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녀보세요. 지갑에서 몇천 펜소씩 쑥쑥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 못 믿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갑에는 몇천 표소는 씩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몇천 표소가요 한 달 월급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거 한 번만 하면 한 달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심해줘야 돼. 그래야 그 헬퍼하고 도우미하고 아줌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뭐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스스로 늘 조심하는 걸 습관이 됐는데, 성전 확장 이전에는 항상 저 혼자 교회 있잖아요. 항상 교회에 저 혼자 교회에 있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올 때조차 제가 사무실 문 잠그고 다녔어요. 저 1층 저쪽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때는 화장실이 약간 이렇게 돌아서 2층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사무실에 와서 또 뭐 가져갈까 봐 또 교회 문이 또 이게 길이랑 이렇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쑥 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 사무실 그 현관문을 그냥 열어놨었어요.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제가 아차하고 제가 실수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게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갈 때는 항상 주머니에 제가 사무실 열쇠를 갖고 다니.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 이게 제 사무실 열쇠예요. 교회 이게 설교할 때 이걸 가지고 제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저기 또 누가 또 들어올까 봐. 지금은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저 현관문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 사무실 열쇠 갖고 제가 다니는데, 그날 잠시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깜빡 잊고 저도 모르게 문순잡이 잠그는 장치 꾹 누르고 닫았거든요. 근데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열쇠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핸드폰도 그 안에 있고 열쇠도 찾을 길이 없고. 한국처럼 이게 뭐 열쇠 수리 공예에 연락해서 문 열 방법도 없고 빨리 일은 봐야 되고 방법이 없는. 그때 또 사모님이 또 어디 가 계셔가지고 뭐 제가 문을 사모님한테 열쇠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권사님 열쇠 있어요? 그래요. 됐어요. 안심이죠. 뭐 없으면 그 문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웅이가 창문 타고 올라가서 정웅이가 문 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선 이게 한국은 거의 디지털 도어니까 이런 거 안 갖고 다니잖아요. 결국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옆에 우리 조그만 창고 같은 거 만들어 있었잖아요. 그 공구함이 거기 있었는데 공구함 꺼내와가지고 망치하고 드라이브 가지고 손잡이 부수고 문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문이 그냥 부셔져가지고 문도 망가지고 손잡이도 제가 새로 사다가 달아야 됐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 그 한번 겪어봐야 돼. 겪어야 또 이렇게 꼭 열쇠. 지금은 이제 문 잠고 나올 때 이걸 항상 이게 한번 겪어봐야 돼. 그래야 조심을 하지. 잠고 나올 때 또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스페어를 교회 어딘가에 제가 숨겨놨어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스페어 열쇠를 이 교회 어딘가에, 이거 뭐 보물찾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조성원 집사님한테는 알려줬어요. 혹시 또 사무실 들어갈 일이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조성원 집사님은 특별하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보물찾기. 그래서 이거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열쇠는 안에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열 수 있는 방법은 없.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영상,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영상 잠깐 봤는데 청년이 그랬잖아요. 답이 없다고. 기성세대 앞에 청년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답이 없다고. 뭐 참 그 보면서 제가 속상했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때 상황이 또 각기 다 달라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마스터키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큰 호텔이나 건물에는 이 관리 차원에서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키를 잃어버리거나 키가 없거나 이럴 때 이 마스터키는요 그 건물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스터키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문제 있을 때 탁 그것만 대기만 하면, 그 열쇠만 대기만 하면 그냥 문이 쫙 열려지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재정 문제가 있는데 그 키가 있어. 딱 대면은 그냥 쫙 열리는 거야.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 키를 딱 갖다 대면 이게 열리는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딱 내 앞에 있는데 그 키를 딱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마스터키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을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마스터키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이 솔로몬 왕이 이 7년간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봉헌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마스터키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3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지은 건축물 중에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기와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큼 엄청나고 뭐 이런 거는 없네. 다 나무로 거의 대부분 뭐 궁궐들도 다 나무로 돼 있고 불 한번 나면 싹 타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건축물은 사실은 좀 많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가 건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싱가포르에 가면 이 쌍둥이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그 풀장 해놓은 거 그 뭐 마리 뭐죠? 마리나 호텔 뭐 그 베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 아는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가 줬어요. 쌍용 건설이 그거 줬고 또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가 준 거예요. 어? 이게 우리나라가 이 건축술에 있어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는데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현대화되고 근대화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런 게 발전한 거지 과거에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아름답긴 하죠. 이 뭐 궁궐이나 뭐 이런 거 경복궁 이런 거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라는 지역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층계 요거예요. 성전 계단 있잖아요. 요 계단 올라가면서 크게 감동을 했어요. 계단 보고 무슨 감동을 해. 감동할 게 뭐가 있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근데 성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는 거 보고 벌써 이 여왕이 크게 감동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가지고 온 모든 그 엄청난 그 재물들을요 솔로몬에게 이 축하금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바의 여왕이 그 영광스러움에 탐복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요. 뭐 후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에 이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를 건국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걸 믿어요. 메넬리크 1세를 시조로 보는데 그 시조인 메넬리크 1세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믿어요. 물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까지 솔로몬 왕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조 자체 이름이 솔로몬 왕조예요. 이름이 그냥 솀로몬 왕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 거의 백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피부가. 신기하죠. 뭐 이제 일리는 있고 또 가능성도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에티오피아 제국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큰 나라를 건설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조가 아주 오랫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7년간에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과 화려함과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좀 작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기둥 두 개가 세워 있는데 놋기둥이에요,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이 전체가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높이만 11.5m.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이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3m 정도, 이 지붕이 여기까지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5m면 이 건물이 4층 건물이거든요. 4층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4층 건물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당시에는 노수로 4층 정도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 둘레가 2m입니다. 둘레가 굉장히 큰 거죠. 2m 정도 돼요. 지름이 2m 정도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 노새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이야 이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재련술이라든지 뭐 금속을 얻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그런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쉽게 얻어지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노이라는 걸 자체를 얻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얻기가 힘든 거예요.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3000년 전이면 청동기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시라는 것 자체가 얻기가 노과 철 이런 걸 얻는 것 자체가 재련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얻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엄청난 기둥이 스바이온에 딱 올라가는데 노기둥이 쫙 올라가 있는데 4층 높이에 이 지름 2m짜리 기둥이 쫙 올라가니까 그거 보고 벌써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했던 거죠. 굉장했던 거죠. 여기에 노새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당시에 그것 자체로도 성전의 위용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의 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와 장식과 벽면들이요 대부분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평화의 왕이 올 건데 평강의 왕이 올 건데 그 평화 시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질 거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질 수 없지만 그 재료를 준비합니다. 재료를 준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만큼 재료를 준비하냐면 단적으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요.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만큼인가 잘 모르겠어요. 금은 10만 달란트고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했다고 역대하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또 저는 친절한 목사니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 드리면 이래요.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금이 100톤 정도 돼요. 100톤. 100톤. 100톤도 굉장히 많아요. 1톤이 1000kg이잖아요. 100톤이면 뭐 얼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0톤 정도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은 100톤이 넘어서 200톤, 1000톤, 2000톤, 3000톤, 4000톤, 8000톤이 넘어요. 8100톤. 이게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의 보유량 2016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금이 몇 달란트라 그랬어요?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자, 그런데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큼인 줄 아세요? 금 10만 달란트는 3,750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이 8,000톤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당대 중동 지역의 최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그 금의 무기가 거의 4,000톤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의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준비를 한 거예요. 금 4,000톤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여러분이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도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드리면 얼마큼이냐면 56조 원이에요. 1조 원도 아니고 56조 원. 또 이거 다른 걸로 계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정말 세계적인 부자죠. 세계 몇대 부자 중에 하나예요. 이건희 회장이 24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다 팔면. 주식이고 뭐고 회사고 다 팔면 한 24조 원 정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이건희 회장이 2명 정도 와야 돼. 2명 정도 그 재산을 다 쓸어 담아도 성전 건축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금을 사용한 것만 갖고도 이 정도니 은은 또 100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은과 놋과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대단한 건축물이에요. 그런 엄청난 건축물,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값비싼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그럼 이 솔로몬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땅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 대단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이 그 좁은 공간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신관이 뭐냐면 신전 안에 있는다, 그 신이 신전 안에 있거나 어떤 우상 안에 있거나 어떤 지역이나 산에 머문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신전 안에만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간이 만든 어떤 공간, 어떤 건축물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과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음벌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저지른 모든 죄들까지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죠. 내가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짓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편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 교회도 계시고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집에도 계신 거예요. 아쉽지만 좀 민망하지만 화장실에도 계세요. 학교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현장 속에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다. 자,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사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편재를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겠어요? 죄인들이 두려워하겠죠. 죄짓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나게 두려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편재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이게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위로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도 계시고 그 환난 속에도 계시고 그 통곡의 기도 현장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성전을 건축했지만 주님을 거기에 가둘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아무리 56조 원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여기다 가둘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29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공간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성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바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 이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가둘 수가,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곳으로 치장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신다면 그곳은 너무나 초라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이 아무리 값싼 곳이라 할지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계시겠다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야로 그곳을 보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성도들이 24시간 어느 때나 와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소망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거든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물론 이 관리 집사님이 지키고 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11시나 밤 11시나 12시 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퇴근하다 보면 이불을 싸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우니까 이불을 싸들고 교회 오셔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제가 꿈을 꿨는데 소망을 했는데 그런데 와서 여기 상황을 보니까 교회 문을 24시간 활짝 열어놓게 되면 내일이면 여기 물건이 하나도 안 남게 되겠더라고. 물건들이 남질 않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보안상의 이유로 대부분이 여자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잠궈놓고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고 낮 시간대에는 교회 북카페를 담당한 우리 필리핀 직원을 한 명 뽑았잖아요. 이 직원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 밤늦게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회 현관문에 우리가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했어요.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밤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셔서 뜨겁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오늘도 와서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 여러분이 또 오셔서 또 기도하시다 가시고 그러셨어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성전과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도 주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이 초라한 곳에 주님이 거하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권사님 얘기 잠깐 했는데 권사님 자꾸 목사님 내 얘기 하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밖에 안 되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권사님 갑자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 해서 그냥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냥 탁 해놓고 교회를 오셨는데 그날 2시간 동안 엄청 울고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다고 그 간증을 하시는 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성전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앞으로 또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저 문,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우리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으니까 전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많은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직원한테 문 잠궈놓고 있고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줘라 이렇게 좀 시스템을 또 바꿔놨는데 언젠가는 아예 가드를 세우는 거예요. 하얀 제복 입은 가드 있잖아요. 총 들고 가드 딱 세워놓고 거기서 딱 해서 우리 저기 그 성도들 아이디를 하나씩 주려고요. 그 아이디 딱 보내주면 찍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밤이든 새벽에 24시간 가드를 언젠간 세워서 그 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세워서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막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문 여러분이 열고 들어오셔서 딱 하면 되니까 지금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문을 아예 안전고 놓으려고요. 해놓고 가드가 딱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실 때 마음 바이바이 하면서 이렇게 또 열어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항상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이곳에서 또 생활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려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주님은 여러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접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 페르시아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왕명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에서 매일 세 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누구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31절부터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제 51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첫 번째는 31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걸 공의롭게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35절에서 36절에서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뭄이 들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37절부터 40절에서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거나 여러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41절에 43절에서 이방인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대적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46절에서 51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을 회복해달라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그 강가에 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그 강가에서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며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죠.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는 성전 하나예요. 하나. 그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 당시 성전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그곳을 향해 나오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신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불편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건강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그걸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데.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데 이거를 헐어버리라고. 이거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구약의 그 성전은 장차 나타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성전이게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성전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시행하신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방법을 모를 때, 큰 장애물 앞에 나타났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날 살리실 거예요.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실게요.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잘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리고 이 찬양이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님은 성전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재개케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